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24절 무지의 배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1.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만드는 공정한 절차다. 그래서 절차를 설정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가 되기만 하면은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뜸 결론부터 내세워서 이것이 정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숙고된 신념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도저히 그것을 버리는 타협을 할수 없는 그런 원칙들을 구현한 일정한 선택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일정한 정의관 선택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들을 모은 게 바로 원초적 입장이다.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부터 대뜸 사고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우연히 지니게 된 사회적 자연적 여건들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추론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합당한 논증 결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들을 일정한 절차로서 구현한 상태를 마련해두고 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우월한 정의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 자,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무지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자의적인 이론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까지 무지하고 어디까지는 알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도덕 원칙을 검토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문단 2. 그래서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만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뭘 알지 못하느냐? 196페이지. 동그라미 1,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동그라미 2,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여기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른다는 것은, 지위나 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자본가 계급,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종류의 불평등이 도입된다면, 그 도입된 불평등의 체계 내에서 자기가 어디에 분포할 것인지 모른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지, 롤즈의 무지의 베일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위나 계층을 모른다고 했을 때 자본가 계급이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 무산 프롤레타리아트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정의관을 채택하기 이전에 자본가 계급이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를 정당한 것으로 설정해 버린 거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우리가 어떤 질서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면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혁신을 잘 하거나 투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마 그 계층 구조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기를 잘 하는 사람인지 혁신을 잘 하는 사람인지 그 투기와 혁신을 기준으로 어떠한 제약이 분배됐을 때 자기가 어느 분포에 처할지 모른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중에서 일반적인 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특유한 인생 계획을 모른다. 자기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의 세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 자유가 좋다느니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자원을 쓸수 있는 권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느니 하는 일반적인 그래서 그것을 알더라 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인생 계획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관해서 한쪽을 선호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것. 어떤 인생 계획을 선택하든 간에 자원을 쓸수 있는 권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인간관계에는 친밀하면은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있다. 그런 것들까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특유한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모른다. 자신이 예술이 역시 인생의 여임이다. 예술, 역사에 남을 만한 예술 작품을 내는 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이며, 그래서 달과 육펜스 같은 서머셋 모험의 소설을 보면 스트릭트랜드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스트릭트랜드라는 사람은 갑자기 그뭐 회계원인가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우고 그림을 그리겠다 해가지고 마흔 넘어서 프랑스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죠.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자기를 잘 보살펴줬던 남자의 뭐 여자를 사실상 이제 존재 자체로 유혹한 거죠. 존재 자체로 유혹해가지고 여자가 자기를 좋아가지고 이렇게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심하게 하다가 결국 이제 자살 소동까지 일으키게 하는데 그것은 별로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위대한 예술을 하는 것이다. 그걸 갖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는 것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트릭트랜드는 하여튼 그런 것을 모른다. 또 심지어 모험을 싫어한다든가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경향과 같은 자기 심리적인 특징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모험을 몹시 싫어한다. 모험을 몹시 좋아한다. 모험을 몹시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했을 때는 모험 선호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모험 선호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일종의 도박적 사회 기본 구조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른다. 또는 비관적, 낙관적인 경향과 같은 자기 심리적인 특징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모험 선호도도 모른다라는 가정이, 이거는 불필요한 무지의 베일 아니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기본 구조를 채택함에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심리적 특성 중에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 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이, 결국 그 다수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본 구조를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나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룩해온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세대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모르는 게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모험도, 사회의 특수 사정,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 여섯 가지를 모른다. 그래서 왜 이런 세대에 대한 정보도 무지의 베일을 씌우느냐? 정의의 문제가 세대들 간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 정의관에 합의하는 세대는 무지의 배를 벗고 나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시대에 속한 도덕적 능력을 갖춘 성인들이다. 이렇게는 제한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5세기의 인류가 멸망했을지 안 멸망했을지도 모르는데, 가정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의 대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세대 간의 자원 배분의 원칙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면은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하든 간에 그 결과를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원칙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문단 3. 그런데 가능한 그 당사자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그 내용이 어떠하든 전혀 여건하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애초에 원초적 입장에 모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상충하는 요구들을 조정해줄 원칙을 가짐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 협동을 깨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도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자의적 인 이유로 해서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해치는 그러한 결론들을 도출할 만한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다라는 공통된 원칙들은 다 알고 있다. 인간이라는 게 열정만으로 계속해서 버닝 해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고,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역행하는 자원 배분의 원칙 또는 경제적 활동의 규제가 있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정치 현상. 사람들이란 결국 일단 구체적인 정보나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상충하는 요구를 하게끔 마련이며, 특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런 정치적 현상들을 모두 다 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그것은 모든 정의관이랑 그것들이 규제할 사회적 협동 체제의 특성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천사들의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정의관에 있어서 비록 사회 체제가 그것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도덕 심리의 법칙들에 비추어 보아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행위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 정의관에 대해 부정적인 고려사항이다. 그래서 도덕심리학을 기초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은 있겠죠. 정의관이 공공적 헌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교육될 기회가 있으며, 그렇지만 그 교육이 뭐 밀교적인 그노시스를 전수하는 듯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면 보고 교육 좀 받으면 안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기반 하에서 과연 그 정의관이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실천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것인가. 이 정도는 살펴봐야 된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진리에 대한 정보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열정으로 버닝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도 있다. 또는 사람을 막그 사회 교육을 통해서 줌을 시키면은 일반적인 이기적인 욕구는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회의 바람직한 것과 자기 자신에게 바람직한 것을 일치시키게 된다라는 상당히 이상적인 가정을 도입하게 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이기적 욕구를 억제시키는데 투여를 하게 돼. 예를 들어 가족 제도 같은 거, 일부 일처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족 제도. 그래서 자기 가족, 친족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다루어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 것이 애들은 다 고아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고아로 만들어서 섞어버리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제력이 우연히 부여되는 시기에서는 되겠지만은 한번 들고 일어나면 다 없어지게 돼버리겠죠. 정의관이 또한 자기 스스로를 지지하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정의관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그것이 안정성을 생산하고 스스로 재생산해야 된다. 즉 정의관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적인 본성에 관한 심리의 법칙 이런 것들에 어긋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의관이 공공헌장으로서 도입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정의감을 갖고자 하고 그 원칙에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때 그 욕구를 개발하고 정의감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때 이 경우에 정의감은 안정된 것이다. 즉 이러한 종류의 정의감을 갖는 것이 자신의 특유한 성관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을 요구한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한다면은 정의감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진리들, 학문적 진리들, 도덕심리 법칙 같은 것은 잘 고려해서 사회협동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정보는 허용하고 어떤 정보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문단사.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비판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거의 모든 특수 지식을 제거하게 되면은 원초적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흐리멍덩한 거 아니냐. 결국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선택한다는 건데 도대체 왜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근데 이 비판은 잘 그 원초적 입장의 어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합한 제한 조건에 따라 추리하기만 하면 언제든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구나. 혹은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 하게 되는 숙고를 모방할 수 있게 되리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합한 제한 조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모두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A부터 Z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A 충족하나 오케이, 다음 넥스트, B 충족하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Z까지 다 검토하는 이 과정을 사람들이 쉽게 거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매번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니까 이 순서도 어길 수도 있을 거고 다 했다고 뻥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그 추리의 제한 조건, 적합한 제한 조건들을 일단 먼저 다 세워놓고 그것을 원초적 입장에다 때려 넣는 거죠. 원초적 입장의 여건으로 구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모델을 구현해버리면은 그 모델에서 설정한 그 입장에 마치 있는 듯이 상상해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아주 간명하게 한 번에 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흐리멍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정의관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제안을 만족시키는 합리적 숙고가 추론에 의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원초적 입장은 정당성의 근본적인 근거가 아니라 정당한 우리가 그래서 아, 정의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제한 조건은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구현한 정거장이다. 스테이션. 버스 스테이션 할때그 스테이션과 같다. 스테이션에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것이 더 사고를 감명하게 해준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자 말하는 이유는 더 간편하고 이코노미컬하고 암시적이며, 암시적이라는 것은 시사적이다라고 번역을 고치면 더 낫지 않을까. 즉, 제시하는 바가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원칙을 떼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감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또한 아까 말했듯 A부터 Z까지 핵핵핵 이렇게 가면 힘들다, 숨차다. 그래서 이코노미컬하게 구현을 딱 해버린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나의 절차로서 구현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 사용자들은 그냥 그걸 저기 넣었을 뿐인데, 결론은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왜 제시하는 바가 풍부하냐? 그걸 한꺼번에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런 것이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겠냐라고 말했을 때 채택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채택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과연 이런 점이 그 원초적 입장에서 정말로 고려되어야 될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는 쉽게 지나쳐버릴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장점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쉽게 지나치게 되어버리는데, 그것들이 정거장으로서 상상에 있어서 고정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게 된다. 문단 5. 원초적 입장이란 동정적 관망자가 아니다. 공리주의에서는 동정적 관망자라는 걸 쓰죠. 즉, 언젠가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포함하는 일반적 집합이라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과거에 언젠가 살았던 모든 집합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동정적 관망자는 사람들의 정신을 섞어 놓는다. 그래서 부자라면, 네가 부자라면 어떻겠냐?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떻겠냐? 황금률에 따라서 네가 부자였을 경우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세금을 많이 거두면. 또는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이 되면 그냥 가난했다가 가난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자이던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도 할수 있겠고, 이런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초적 입장을 파악한다면, 사람의 정신을 섞어 놔가지고 용광로처럼 휘휘 저었다 이렇게 파악한다면, 이러한 파악은 더 이상 직관을 이끌어줄 자연스러운 지침이 될수 없을 것이며, 명확한 의미 역시 결여하게 될 것이다. 부자도 썼고, 가난한 사람도 썼고, 남자도 썼고, 여자도 썼고, 다 섞었어. 그렇게 섞인 이 초합체 사람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과연 철학적인 분석으로 어떤 결론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겠죠. 더 이상 원래 애초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직관을 좀더 틀을 잡아줄 기준을 필요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걸 구상했는데, 이걸 그냥 섞어치기로 생각하면은 뭐다 섞여가지고 더 이상 지침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즉, 우리가 언제든지 도덕적 추론의 절차를 따라서 정의관을 선택 할수 있고, 사회 쟁점의 문제를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논증의 추론의 절차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단 6에 또 다른 반론이 있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모든 원칙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에 비추어서 선택되어야 한다. 내가 나라는 것도 알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내가 남자라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이 세대라는 것도 안다. 여기서 나는 단지 뭐라고 대답하느냐? 반론에 대해서 일단 이것만 지적하고자 한다. 어떤 이론을 갖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단순화 작업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인가를 가려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 발톱이 3cm 길었다. 2cm 길었다. 내 발톱 깎은 지 7개월이 넘었다.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지식이죠. 관계가 없는 지식이다. 정의관을 선택하는데 관계가 없는 지식이다. 관계가 없는 지식, 무관한 지식 또는 왜곡시킬 만한 지식들을 가려내서 단순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게 된다. 원초적 입장은 당사자들 간의 차이점이 모두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모든 지식에 비추어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지식이 다르죠. 지식이 다르고 사람들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은 용광로에 정신 섞어 놓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숙고만 하면 누구나 특정한 어떤 정의관을 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택할 것이고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알수 있다. 그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어떤 심판관을 중개자로 하여 대화를 한다. 그러나 심판관은 당사자들의 사고방식 유사함을 가정하면 불필요할 것이다. 문단 7. 그래서 당사자들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흥정할 근거를 갖지 않는다는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신들의 특수한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유리한 원칙을 내세우며 끝까지 버티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자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결속해서 선동해서 합의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탁해서 버티려고 했던 이익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도 중요한 이익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면은 그러한 비토권은 실제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해서도 보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혼자만 종교를 창시해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만약에 모든 지식에 비추어서 선택될 경우에 그 사람 자기가 그 소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겠죠. 알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겠죠.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질지 모르지만 종교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서로 상충할 수가 있고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토권은 충분히 합당하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제안에 합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자신의 이름이나 특수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이 들어맞지 않는 한 가지 경우는 저축의 경우다. 원초적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모두 동시대인들이죠. 그래서 동시대인들이라서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저축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 이와 동일한 원칙은 환경 보전을 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만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어떤 세대에 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기 유발에 대한 가정을 변경하고 심화해서 나이가 어떤 세대에 속하더라도 윗세대는 이렇게 해줬으면, 그리고 나도 아랫세대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줄 조건을 합의하는 것으로 변형해서 생각한다. 저축의 문제를 빼고는 모두 합당한 문제 해결을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으로 깨할 수 있게 된다. 문단 8. 원초적 입장에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제한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런 제한이 없다면 전혀 어떤 일정한 정의론을 성립시킬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실제 정의가 합의가 안 되겠죠. 각자 비토권을 너무나 배타적으로, 비타협적으로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애착과 소망, 편견에 기초해 가지고 그냥 비타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되면 뭐겠지, 뭐 합의가 되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애매한 진술 형식으로 만족해야 된다. 무지의 베일은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을 가능하게 된다. 지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합의 문제가 터무니없이 복잡하게 될 것이고, 이론상으로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나 이렇게 적었지만,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쉽사리 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위협이나 교지에 의한 힘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자연주의적인 결과가 될 뿐이기 때문이죠. 문단 9. 무지의 베일이라는 관념은 퀀트의 윤리학에도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지식을 확정하는 문제와 그들에게 주어진 대안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는 전통적인 계약론조차도 이를 지나쳐버리는 일이 간혹 있다. 그래서 페리의 학설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계약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내적 통합은 전혀 다른 원칙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의 내적 통합은 합리적 사고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선의지를 가진 자들의 일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앞에서도 본 이야기죠. 개인의 내적 통합은 뭐냐? 오늘의 나와 모레의 나, 30년 뒤의 내가 동일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도 하죠. 저축을 하면서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쓸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에 붙는 자아와 시험 공부를 하는 자아가 전혀 독립적인 자아라고 생각하면은 시험 공부를 하지 않겠죠. 오늘 마약에 중독된 자아와 내일 마약 중독에 의해서 고생하는 자아가 동일한 자아가 아니라면은 마약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감각 경험을 어떻게 분배할지, 또한 자신의 감각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 인생의 의미와 선의 추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적 통합의 문제다. 내적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관된 선에 의해서 그것의 통일성을 부여하든가, 그래서 그 일관된 선을 얼마나 극대화할 것인가의 문제든가, 아니면은 뭐 쾌락주의자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전반적으로 쾌락이 극대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결국 이거는 합리성의 문제다. 우리가 저축을 할 때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의 문제일 뿐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같은 나이지 관계의 문제는, 타인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근데 사회적 통합은 A, B, C, D, E, F, G 사람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동일한 자아로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A는 평생 띵까띵까 놀고, B는 평생 일만 해라. 이런 게 마치 분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분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 오늘 일하고 내일 띵까띵까 논다, 내가. 이거는 괜찮지만, 너는 평생 일해라. 난 띵까띵까 놀 테니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당시에 그 화장실에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소대는 그것을 이제 물로 끄집어 내 가지고 다 잘게 부숴서 수채 구멍으로 다시 넣는 작업을 해야 됐다. 구막사가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참 밥이 먹기가 싫은데, 그게 2소대가 그걸 갖다가 맡았는데, 2소대가 저희가 1소대였는데, 1소대 하고 나서 2소대가 그걸 했는데 너무 청소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앞으로도 2소대가 잘하는 2소대가 화장실 청소를 맡는다. 그래서 다른 청소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2소대가 나머지 5주 동안 논산 훈련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2소대, 화장실 청소의 달인 2소대, 그는 화장실 청소, 다른 사람들은 좀덜 역겨운 청소 구역을 담당한다. 각자 잘하는 것을 이제 능력에 따라 생산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소대는 거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계약론적 사고에서는 개인의 차이를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경험, 개인이 별도의 자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즉, 개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잘하건 안 하건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그것이 숫자가 적다거나 어떤 특성을 지녔다고 해서 그 도덕적 존재로서의 평등한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적 통합의 문제로 다루면 단지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독립적인 도덕적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계약론적 사고에서는 비토권을 행사하죠. 싫으면 합의 안 해버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하려면은 결국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합의를 하게 되느냐의 지식을 확정하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지식을 확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게 되면은 계약론에 있어서도 타당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합의가 가져올 가능한 결과들, 이러한 유형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선 의지에 의해서, 선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의무에 대한 존중감,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따를 그 법칙들을 합의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것을 치밀한 설명 없이 도출하려고 하면은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리의 경우에도 그런 단점이 있는데, 결국 지식의 확정 문제가 계약론에 있어서 중요하다. 로크와 홉스에게 있어서도 지식의 확정 문제는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한 지식의 확정이,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이 얼마나 갖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도 이미 재산권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재산의 점유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결국 합의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근거가 부족하다. 문단 10. 무죄의 베일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감명성을 위한 것 이상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얻도록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게 된다. 특수사정에 대한 지식이 허용되면 그 결과는 임의적인 우연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임의성을 그대로 반영한 거울 같은 정의관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 정의로운 합의가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의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임의성은 이러한 공정한 최초의 계약적 상황의 여건을 조정함으로써 수정되어야 된다. 무효화되어야 된다. 무화되어야 된다. 라고 할수 있죠. 나서 원칙을 택함에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단지 소수의 다소 명백한 경우에만 정해질 수 있어서 매우 추상적인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자. 뭐이 정도는 채택될 수가 있을 것인데 뭐 예를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사회에서 결국 의료는 얼만큼 보장할 것이며 교육 기회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자유는 얼마나 보장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